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코로나 부양 법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어제 1인당 $600로 책정된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2,000로 증액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12분 만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미치 맥코넬 대표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도 재정 적자를 우려해 지원금 $2,000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지원금 인상 주장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캄보디아와 이집트 등 외국에 대한 원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도 동의한 $2,000 지급을 미국인들로부터 잔인하게 빼앗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1일 $9,000억 규모의 코로나 부양 법안과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패키지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대해 지원금 증액 등 수정을 요구했고 예산안에 포함된 국방 숙권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남미 지역 최초로 멕시코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어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멕시코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3천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누적 확진자는 24일 기준 136만 2,5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2만 1,100여 명입니다. 칠레와 코스타리카도 이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30만 회분을 공급받았으며 며칠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중남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브라질은 최근 사망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자신에게 항체가 형성된 것 같다며 자신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확진자 수가 25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신규 확진자가 1,200여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약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 내 코로나 유입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이날 밤 9시를 기준으로 3,831명의 신규 확진자가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귀국한 5명에게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날 역대 최대 기록인 258명이 코로나로 사망했고 7,2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앞서 21일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는 28일부터 영국에서 입국하는 항공 이승객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영국이 최근 변종 바이러스 발견을 확인했다면서 초기 분석에 따르면 신형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에 확산한 변종 바이러스보다 전염률이 70%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책임 있는 해외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민을 포함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CDC는 승객이 탑승 전 검사 결과 확인과 검사 받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지 여부는 항공사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델타, 버진 애틀랜틱, 브리티시 항공 등 대기 항공사 승객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등 50여 개국은 이미 이번 주 초부터 영국발 항공편 입국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분쟁 지역인 아프리카 서사하라에 영사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를 모로코의 영토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석유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모로코와 독립국가 건설을 원하는 알제리 지원 반군 폴리사리오 전선이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VOA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의 연말 특집 보도 전환기 속의 한반도.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미국 대선과 정권 교체입니다. 미국은 올 한해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을 제한하고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공을 들였지만 북한은 코로나 유입 방지를 이유로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 제안을 짚어봅니다. 오늘 북한은 평양은 맑겠고 황해도 일부도 오후에 맑아지지만 서쪽 지역 대부분은 종일 구름 많고 동쪽 지역도 막다가 신포, 장진, 장전과 평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아집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20도, 강원도 장전이 0도로 자강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오르겠고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9도, 원산 장전은 8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단 위기에 놓였던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도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는 최근 통과시킨 2021 회기연도 국방예산안을 통해 하와이에 배치할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 레이더의 효과적인 개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미사일 방어청에 1억 3,3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던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복원시키도록 요구한 겁니다.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본토 방어 레이더가 하와이에 배치되면 미사일 위협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청의 역량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다른 나라들이 하와이와 미 본토를 신뢰할 만하게 위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년 전부터 추진돼 202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레이더는 하와이 배치 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각각 배치된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지상기반 중간 단계 요격미사일을 배치해 본토 방어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이 요격미사일 20발을 2026년까지 추가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 블록 2A 발사와 같은 해상 배치 무기 체계를 통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군이 지난달 중순 태평양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ICBM을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 블록 2A로 요격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을 계기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회는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국방장관이 이런 시스템 구축과 배치 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내년 3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관련 예산의 나머지 5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021 회기연도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미사일 방어청이 요청한 액수보다 13억 달러 많은 104억 6,46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예산을 약 6천만 달러 늘린 겁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020년은 미국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연초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채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했고 이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BOA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의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대선과 정권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돼 내년 1월 20일 취임합니다.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At the time, President Trump called his electoral college tally a landslide. By his own standards, these numbers represented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투표 직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과 같은 수치로 승리한 뒤 압도적인 승리라고 강조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이 수치를 승리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 역대 최고 열기 속에 실시됐습니다. 미 외교협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66.7%인 1억 5,900만 명이 참여해 사상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가 전체 표의 64%를 차지한 가운데 나흘에 걸쳐 개표가 진행됐고 초반 승기를 잡던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 대부분을 바이든 후보에 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이어가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월 24일 외교 안보 분야 요직 인선을 발표하며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It'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ready to lead the world, not retreat from it.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으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적대 세력에 맞서면서 동맹을 거부하지 않고 미국의 가치를 위해 일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부통령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 씨를 지명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최우선 사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 복원을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폐기할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외교 안보 전문 보좌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통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정책 비전에 관한 지난 7월 뉴욕 시립대학 연설입니다.
In North Korea, I will empower our negotiators to jumpstart a sustained coordinated campaign with our allies and others, including China, to advance our
북한 문제에 있어 협상가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국과 동맹들과 함께 지속적이며 조율된 노력을 기울여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전인 10월 22일 열린 후보 간 2차 TV 토론입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zone.
바이든 후보는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바이든 당선인의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혹은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2차 TV 토론입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거듭 폭력배로 호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정상 간 합의를 통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을 열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북한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면 북한과 상당히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o North Korea, whether you look at Iran, every one of them will make a deal with us very quickly. Iran is dying to make a deal, but they want to see because they'd much rather make a deal with.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적어도 28차례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곧바로 북핵 문제를 담당할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섰던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VOA에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북한 문제를 담당할 유능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작업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he will move immediately to put competent people into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인선을 좀 더 지켜봐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thing that we can say is that it appears that there's been a lot of advice given by people close to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a lot of that advice.
스나이더 국장은 다만 바이든 정부의 지명자들에게 이미 많은 조언이 들어갔다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조기에 북한에 충분히 안도감을 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조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축하를 미뤄온 주요국 정상들도 선거인단 투표 이후 축하 인사를 건네는 가운데 북한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매우 이상하다며 전 세계에서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는 정상은 거의 유일하게 김정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해 미북 관계가 좋지 않았던 오바마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하던 정상회담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가 중요하다며 이때가 바이든 정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VOA 기획보도. 내일은 접점 없이 교착 상태가 계속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올 한 해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을 제안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원 제안과는 별도로 관련 정책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했지만 북한은 코로나 유입 방지를 이유로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2020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 사례를 되돌아봤습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공을 들인 부분은 북한과의 코로나 협력이었습니다.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 내 전염병 확산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에 계속 코로나 방역 등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 한 겁니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팬데믹으로 선언한 직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미 북한에 지원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s were likely to have a challenge. We've offered assistance. We've done that through the World Food Bank. We've done it directly. And we've assisted other countries and made clear that we would do all that we could to make sure that their humanitarian assistance could get into that country as well.
폼페오 장관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월에는 로버트 데스트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북한, 이란,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을 알고 있다며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발했던 미국 정상 간 친서 외교는 신종 코로나 방역 제한도 활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미국은 많은 나라들에 대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 매우 심각한 시기라며 북한과 이란 등을 돕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이처럼 공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 외에 여러 정책 절차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방북 특별 승인 절차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월 1년에 한 번 특별 승인을 받으면 여러 차례 방북해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방북에 필요한 특별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미국 내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호소에 부응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와 8, 9월 사이 이어진 수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무부는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최대한 도울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겁니다. 대북 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면제 기한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코로나 방역 등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의 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코로나 방역을 고리로 미북 관계를 이어보려는 미국의 노력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거듭된 대북 지원 의사에도 북한은 코로나 유입 방지만을 강조할 뿐 아무런 공식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자국 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코로나 감염증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12월 25일은 미국 등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며 기독교가 번창했던 평양과 북한은 국제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실상 마지막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평양 인근에서 직접 목회를 했던 박기천 한국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가 한국전쟁 전후 북한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순교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신앙의 자유를 되찾아 성탄절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24일 박희천 목사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이 평남 순천이시군요.
예, 별로 좀 뭐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120, 30일 떨어진 군이지요. 순천군이자니 뭐지?
네. 과거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한 곳이었는데 목사님이 북한에 계실 당시는 어땠습니까?
제가 있을 때까지는 제대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6.25 사변 때에 145세 내려왔거든요. 6.25 사변까지는 교회가 제대로 해집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교회가 아주 없을 겁니다. 뭐 공산당들이 평양에 아시는 대로 봉성교회라고 뭐 있다 하지만 저는 그 믿을 수가 없고 그 봉성교회라는 건 순전히 전시용이지 신앙적인 교회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일사 후퇴 때 남한으로 오셨다면 적어도 전쟁 발발 후 1950년 말까지 북한에 계속 남아 계셨을 텐데 기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치는 어땠나요?
공산당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1949년도 6.25 사변나기 직전이 고촌해지요. 공산당의 그 정책이 1949년도 12월까지는 평양 시내의 목사들을 전부 다 갖다 가두고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도 1월 달에는 도청 소재지 목사들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2월까지는 군청 소재지 목사, 3월까지는 면소재지 목사, 4월까지는 이소재지 목사, 계획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이 터졌지요.
네. 체포된 성직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9년도 12월까지 평양 시내의 목사님들은 많이 그걸 우리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증발. 이제 알게 잡아가면은 평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고 애술할 때에 납치해 갑니다.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잡아갔습니다.
아, 공산당에 체포돼 순교를 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이지요. 그 당시에 순교를 많이 했고 또 6.25 사변 때에 국군이 압록강까지는 다 못 갔거든요. 평북도 한 절반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한데 공산당은 군이 오면 자기네가 죽으니까 공산당들이 철수할 때에 자기네 지역 내에 있는 목사들은 다 죽이고 철수했습니다. 그 바람에 목사님들이 많이 순교했지요.
북한 공산당이 왜 그렇게 혹독하게 성직자들을 죽이고 탄압했나요?
그건 사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대는 사상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대는 사상이니까 사상적으로 대치가 되니까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적인 원수니까 기독교를 제일 싫어했지요.
네, 그렇군요. 월남하신 뒤에 평양의 신도들 상황은 들으셨나요?
저는 먼저 50년도 12월 달에 내려왔으니까 그 후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평양신학교가 49년도 12월 달에 공산당에 의지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평양신학교에 49년도 12월까지 학교를 나갔거든요. 근데 49년도 12월 달에 공산당이 평양신학교를 폐지했습니다. 그 후 제가 신학교도 못 나갔지요.
당시 평양에 신학교가 몇 개 있었나요?
평양신학교 하나지요. 평양신학교가 하나일 뿐더러 해방 전까지는 한국교회 간 남한을 통틀어서 신학교라고는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먼저 평양신학교 졸업은 하지 못했고 1년 반 동안 재학생이었지요. 학교 다니면서 또 교회를 보았지요. 그땐 좀 더 그랬으니까요. 하차리교회라고 평양에서 한 50리 떨어진 대동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네, 결국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이런 핍박으로 사라져갔고 유엔 보고서와 국제기독교단체들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성직자로 계셨던 분으로서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뭐 참 불쌍한 나라지요. 그저 지금 북한의 인민들 생각하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마 사람다운 사람 살림을 못할 겁니다. 순전히 공산당의 기계라 할까? 순전히 공산당에 의해서 움직이지 인간다운 생활을 못할 겁니다. 공산당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 제가 있을 때도 그래서요. 반정부에 대한 말 한마디만 했다 걸려들면은 잡혀갑니다. 중앙정보부에 잡혀가면 먼저 죽는 겁니다. 하니까 공산 지하에 제일 무서운 곳이 봉오리가 돼야 돼요. 말을 하다 보면은 도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해서 걸리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갑니다. 하니까 아예 입에서 제가 있을 때도 입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아예 봉오리로 살아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그것이 공산당이 스스로인데 지금은 아마 이웃 사람들이 전부 봉오띠 열 수 없고 말하다 실수하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목사님도 피신 끝에 일사 후퇴 때 탈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피난길이 쉽지 않으셨겠습니다.
나는 이북에서 내려올 때의 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난 내려올 때에 우리 가족 전체가 한 30명이 같이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짐을 지고 이거 올래니까 어린애들을 업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오선한 아이들 아장아장 걸려가지고 오니까 하루에 30리밖에 못 옵니다. 뒤에서 중공군의 대소리가 쾅쾅 소리 납니다. 중공군에게 추월을 당하면은 맨 먼저 죽을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이북에서 교회 목회를 하댔으니까요. 맨 먼저 죽을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의논해가지고서 가족들하고 헤어져가지고서 나 혼자 총각으로 혼자 내려왔습니다. 하니까 그 후에 우리 어머니와 형님들 뭐 전혀 알 길이 없지요.
네, 가족과 생이별을 하신 지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건 미국 등 지구촌의 많은 주민들은 25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념예배도 드리는데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성탄절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 성탄절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 예. 아, 북한에 계시는 인민들이요. 저도 6.25 사변 때에 북한에 있다가 피난 내려온 사람입니다. 저는 피난 내려오기 전에 북한에서 평양신학교를 했고 또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탄절이라는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됩니다. 그 구세주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최고로 복된 날이지요.
네, 올해 연세가 만으로 94살이신데 고향이 많이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성탄절을 맞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 예. 북한에 계시는 인민 여러분, 저도 북한에서 온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동정합니다. 얼마나 괴로움이 많으십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말 잘못하면 중앙정보부에 걸려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시겠지요. 그러나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세월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북한이 해방돼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을 제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전 앞날에 여러분에게도 우리 남한과 같이 해방이 돼가지고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의 고생을 잘 참아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탄절을 맞아 북한 평양신학교 출신 박희찬 목사와 함께 예전 북한의 기독교 상황과 성탄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한 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 2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건강 이상설이 나왔을 당시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이 2020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 뉴스와 배우, 게임, 영화, 공연, 인물 등 세부 항목으로 검색 순위를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물 부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 2위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보면 4월 26일부터 5월 2일 사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검색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검색 빈도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은 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처음 보도한 뒤 미 CNN 방송이 이상설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온 시기입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but that's what I hear. I hear the report was an incorrect report.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혼수 상태, 뇌사 등 그의 건강과 관련한 단어들의 검색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지역별로 어느 나라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검색이 많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공개했는데 2018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가 100점 만점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나라에 올랐습니다. 미북 핵 협상 당사국인 미국은 88점으로 우간다에 이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나라 3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인물 1위에 오른 인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이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위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4위, 그리고 미국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전체 검색어 가운데 올 한 해 전 세계인들이 구글을 통해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주한미군을 위한 미국 국방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어제 처음 한국에 반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주한미군을 위한 미국 국방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초기 보급 물량을 실은 미국 멤피스발 페덱스 화물기가 25일 낮 화물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사용 허가를 받아 접종이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백신이 한국에 처음으로 반입된 겁니다. 도착한 백신은 지난 18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 제품으로 1,000회 안팎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의료시설인 브라이언 올굿 병원으로 모더나 백신을 옮긴 뒤 미국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지원 인력 등에 먼저 접종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백신 초기 물량 4만 4천 회분을 미국 내와 한국을 포함한 해외 군사시설 16곳에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25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241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던 수치가 곧바로 1,200명대로 급증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타깝게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의 2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 288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일주일은 사람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게 일상이지만 올해는 세계 어디서도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방역 강화 특별 대책 기간이 고난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연휴 기간에도 힘을 모아 방역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는 27일 정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합니다. 신규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 3단계 격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서울 동부구치소는 방역망내 관리가 되는 사안이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감염 사례는 최근의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900명에서 1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향후 추세에 대해 국민들이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기간에 모임과 이동을 삼가해주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준다면 내년 초부터는 반전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탈북민 출신 여성 권투 선수 최현미 씨가 세계복싱협회 WBA 여자 슈퍼패더급 세계 챔피언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미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Joy certainly has much better technique than Salgado. Oh, a big right hand there scores for the
최현미 선수가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도전자 실가도 선수가 라이트 훅을 크게 날렸습니다. 지난 18일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세미놀 하드록 호텔 카지노에서 열린 WBA 슈퍼 패더급 세계 챔피언전에서 30세 한국 선수 최현미와 콜롬비아의 칼리스타 실가도 선수가 링 위에 올랐습니다. 17승 1무승부 4번의 KO승 기록을 가진 최현미 선수와 19승 3무승부 11패 중 14번의 KO승을 기록한 실가도 선수의 대결. 175cm 장신의 최 선수는 강한 펀치를 날리는 도전자의 공격에 능숙하게 대처하며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해설자는 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좋게 보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에서의 첫 경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And still the WBA Super Featherweight Champion of the World, Yoon Min-choi.
10회전까지 치러진 경기에서 두 선수 모두 큰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는데 최현미 선수가 3-0 판정승을 거두면서 타이틀 8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스포티비 뉴스는 최현미는 키 165cm의 실가도를 원거리에서 두들겼다. 왼손 잽과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기선을 제압했다. 2라운드 오른손 보디블러로 실가도를 뒷걸음치게 했으며 실가도의 거친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다라고 경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권투 전문 매체 복싱스는 최현미가 자신의 타이틀을 유지하며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선수는 지난해 미국의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VOA에 미국 진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금 최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서 복싱을 하는 모든 선수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시합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그게 최종 목표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진출하게 된 거고.
평양에서 나고 자란 최 선수는 김철주 사범대학 총감독의 눈에 띄어 11세에 권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2004년 가족과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 선수는 2008년 WBA 세계권투협회 여자 패더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프로권투 선수로 데뷔했고 2013년 체급을 받고 슈퍼 패더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권투 선수이자 탈북민 선수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싸운 최 선수는 이번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12년째 챔피언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최 선수에게 이번 경기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에서 시합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이러면서 계속 조금씩 딜레이가 돼가지고 또 제가 이번 시합을 1년 6개월 만에 하게 됐어요.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링에 오른 지 너무 오래됐어가지고 좀 이번에 저는 그냥 몸 푼다 생각하고 올라온 시합이었어서 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켜야 하는 데뷔전이었던 동시에 장기간 링 위에 오르지 못했던 무뎌진 링 감각을 살리기 위한 경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 현지에서 체험한 일부 아시아계 선수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계 챔피언인데 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얼굴, 제가 아시안이니까 그걸 보고 쟤는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 쟤는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NS나 이런 것에 말을 막 해요. 그런 것들을 이번 시합으로 잘못된 편견 버려, 편입견 버려, 좀 이런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컨트롤하려고 최선을.
게다가 두 달이 채 안 되는 경기 준비 과정을 거치며 2차 코로나 확산으로 미국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100% 컨디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다라는 게 아쉬운 거죠. 제가 다음 시합에는 더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하루는 방에서 아무것도 못했고, 두 번째 날에는 딱 50분 운동할 수 있고, 세 번째 날도 50분 운동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 처음 저도 시합을 해봤고, 모든 선수들이 다 처음이겠지만 언어적인 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을 빼나가면서 이 코비드라는 그 시스템을 또 처음으로 겪어나갔던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시합이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달 반 됐잖아요. 근데 네. 2주는 시차 적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주 반에서 5주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정작 제대로 운동한 건 3주인 거예요.
최악의 컨디션으로 올랐던 경기에 전례 없는 무관중 경기 역시 매우 낯선 경험이었는데요. 최 선수는 오래전 아마추어 시절이 생각났다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 초심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선수의 미국 매니지먼트 회사인 파코 프레젠트 앤 논 차긴 프로덕션의 논 차긴 주니어 대표는 VOA에 권투 경기에서 관중은 선수에게 뛸 수 있는 힘을 준다며 당시 경기는 선수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It's very tough. Well, first, so that's a big change. The crowd, not having the crowd and the energy of the crowd really is an, it has an impact on a boxer. Okay, and so.
그러나 최 선수는 무한한 능력을 갖췄고 매우 현명하고 영리한 선수인 만큼 제한적인 준비 과정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선수는 여성 권투 경기의 홍보대사로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데다 뛰어난 가능성을 가진 준비된 선수라며 미국 내 활동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돈 차긴 대표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 만큼 최 선수가 태어난 나라가 북한이라는 점이 미국 내 선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도 어려운 탈북 여정과 그간의 선수 생활은 그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진출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최 선수와 그의 팀은 앞으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8명의 멤버를 구성해 최 선수의 미국 진출전을 도왔던 논 차긴 대표에 따르면 최 선수는 내년 봄께 영국에서 통합 타이틀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24세 영국인 테러 하퍼 선수로 2019년부터 IBO 여성 슈퍼 패더급 타이틀을, 2020년 2월부터 WBC 여성 슈퍼 패더급 타이틀을 보유한 프로 복서입니다. 돈 차긴 씨는 하퍼 선수가 매우 거칠고 강하며 입증된 선수라며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She's a proven veteran. You can't take her lightly. Her name is Terry Harper. She's from the UK. She's a very, very accomplished fighter.
최 선수는 내년에 치를 경기에 대해 이번 경기를 통해 발견한 문제를 고쳐가며 훈련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진다는 생각으로 링 위에 오르지 않으며 자신감은 열심히 준비한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합이 정말 엄청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시합이었고. 그래서 더 다음 시합에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리고 또 이번 시합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최 선수는 미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만큼 한인사회에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대한민국 복싱 선수 세계 챔피언 최현미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현미 선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채널 패서프로 최현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 앞서 지난 17일 응원을 당부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미입니다. 이번 저는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예! 네, 이제 컨디션 조절 잘해서 내일 시합 8차 보고전 성공하겠습니다. 파이팅! 응원해주세요.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평양은 맑겠고 황해도 일부도 오후에 맑아지지만 서쪽 지역 대부분 종일 구름 많이 끼고 동쪽 대부분 지역은 맑다가 신포, 장진, 장전과 평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아집니다.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양덕과 용현, 동쪽은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자강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도에서 3도 정도 어제보다 오르고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1에서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양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이 낍니다. 오늘 양덕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8도입니다. 남포 영하 6도, 양덕은 영하 12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양덕이 영상 1도, 평양과 남포가 영상 2도, 수풍은 영하 2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중강 지역은 계속 구름이 많이 끼고 강계와 희천은 막다가 강계 지역만 다시 구름 많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9도에서 시작합니다. 강계는 영하 16도, 희천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1도, 강계 영하 2도, 중강 영하 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다가 개성과 사리원, 신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용현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개성은 영하 4도, 사리원 영하 6도, 신계 영하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과 신계가 영상 3도까지 오르겠고 개성이 영상 6도, 해주 영상 5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원산과 장전은 맑다가 원산만 구름 많아지고 평강은 흐렸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원산과 장전으로 불겠고 장전은 오전에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입니다. 장전은 0도, 평강은 영하 8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오르겠고 장전의 낮 최고 기온 8도, 원산은 7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막다가 오후에 함흥과 함북 지역이 구름 많아집니다. 오늘 신포를 제외한 함경남북도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입니다. 청진과 김책은 영하 7도에서 시작되고 장진은 영하 18도에서 시작됐다가 낮 기온은 영하 4도까지 오릅니다. 김책의 낮 최고 영상 4도, 청진은 2도, 함흥은 영상 6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오늘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모든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산의 아침 최저 영하 19도, 김영권은 영하 17도, 삼전이 영하 20도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영하 9도까지 오르고 김영권은 영하 4도, 계산 영하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습니다. 서해도 오전에는 맑았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로 먼바다 쪽이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양과 안주, 중강, 희천, 함경북도와 삼전 지역에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에는 평안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가끔 눈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4도 정도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월요일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이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는데 이 지역의 눈은 수요일 오전까지 계속됩니다. 서쪽 지역의 짙은 구름도 수요일부터 거치고 한동안은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평양과 신의주도 낮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코로나 부양 법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어제 1인당 $600 책정된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2,000 증액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12분 만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미치 맥코넬 대표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도 재정 적자를 우려해 지원금 $2,000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지원금 인상 주장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캄보디아와 이집트 등 외국에 대한 원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도 동의한 $2,000 지급을 미국인들로부터 잔인하게 빼앗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1일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 법안과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패키지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대해 지원금 증액 등 수정을 요구했고 예산안에 포함된 국방수급권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남미 지역 최초로 멕시코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어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멕시코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3천 회분을 회복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누적 확진자는 24일 기준 136만 2,5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2만 1,100여 명입니다. 칠레와 코스타리카도 이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30만 회분을 공급받았으며 며칠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중남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브라질은 최근 사망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은 자신에게 항체가 형성된 것 같다며 자신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확진자 수가 25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약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 내 코로나 유입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이날 밤 9시를 기준으로 3,831명의 신규 확진자가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귀국한 5명에게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날 역대 최대 기록인 258명이 코로나로 사망했고 7,2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앞서 21일 화이자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는 28일부터 영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영국이 최근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발견을 확인했다면서 조기 분석에 따르면 신형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에 확산한 변종 바이러스보다 전염률이 70%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책임 있는 해외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을 포함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CDC는 승객이 탑승 전 검사 결과 확인과 검사 받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지 여부는 항공사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델타, 버진 애틀랜틱, 브리티시 항공 등 3개 항공사 승객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분쟁 지역인 아프리카 서사하라에 영사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를 모로코의 영토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석유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모로코와 독립국가 건설을 원하는 알제리 지원방군 폴리사리오 전선이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사관 개설에 앞서 모로코 수도 라바트 주재 미국 영사관이 원격 화상을 통해 서사하라 지역의 영사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승혁이었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